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력이라 그러죠. 교회 달력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이 날을 설교한 적이 없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순절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오순, 순은 10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순, 그러면 50. 성령 강림절은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언제다 이렇게 예언을 안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가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세상에 계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가 40일을 이 세상에 계셨는데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때부터 시작해서 50일 날 된 그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성령이 임하셨다, 어떻게 보니까 그때부터 50일이다 이렇게 그 정도가 된 게 아니고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래서 성령이 시작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그 후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세술에 취한 것 같다고 하고 성령이 강림하니까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들 뭐냐 이상하다 막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서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5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그런 교민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15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단 말이에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날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하셨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것처럼 성령 강림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요. 이게 그 과거에 구약에 77절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숫자들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77절 그게 뭐냐면 7일이 7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 77이 49일이죠. 그렇죠? 49일 다음 날 그 50, 요 계산이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죠? 희년, 안식년, 그렇죠? 안식년은 뭐냐?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그 7년이 7번 되는 그날, 그러면 40년, 그 다음 해, 그러니까 희년이죠. 50년째 날, 그날을 희년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그날은 빚진 자들 더 이상 안 갚아도 돼요.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안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끼리 돈이 없어서 자식을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노예를 해방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모세오경에 보면요, 그거에 대한 원리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이 희년이었다 그러면 49년을 지나야 희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자식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49년 후에 해방이 되잖아요. 그럼 이 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요. 그렇죠. 그러면 종의 가치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올해가 48년째예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팔으면 1, 2년밖에 노예를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값어치가 아주 적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7절의 절기, 고날이 오순절이고요. 또 그날은 또 어떤 날이냐면 맥추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들어맞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로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어요. 먼저는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임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다른 교단에서는요, 계속해서 성령 강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구원 받은 사람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틀린 거라고. 바른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강림하신 건 이때 한 번이에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그런데 그 성령 강림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보편적인 성령 강림은 인류 역사에 딱 한 번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구약에 나타난 이 날을 표현하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 모든 기능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이유와 또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 교회, 신약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교회하고 신약 교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에 모였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신약 교회들은 예수 부활 후 첫날, 예수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죄송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금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이제는 그 개념이 조금 바뀐 거예요. 똑같은데 과거는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쉬신 날을 기념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 쉬임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참 진정한 쉬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피제사, 짐승, 이 동물을 데리고 가서 피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우리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동물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예배하고 신약의 예배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도 그 제사 지내는 것이나 또 피제사나 그래 그걸 통한 죄사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언약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대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지친이 성령으로 그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봐라 아무리 악한 아비라 그래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빵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그때는 성령 강림하시기 전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언제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사도행전 3장 28절은 이 성령을 선물로 약속된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본론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그 강림하셨던 그 의미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이 강림하셨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성령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하고 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영이 회복됐어요. 우리의 영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들이랑 똑같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런데 인간은 흙을 빚어서 창조하시고 흙덩어리에 흙덩어리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릅니다. 인간만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그 영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원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 생명이, 그 영이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땅의 것만 보고 살아요. 그리고 영영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래서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내주하신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하신 자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소유했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영적인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해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도 몰라요. 내가 죄인인 것도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죄에 빠져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거 노아 시대 때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인간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하나님과 그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주신 것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에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가예요, 누가. 누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임재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는데 온 집에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온 집에. 그런가 하면 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성령이 이 불 같은 그런 어떤 갈라진 혀 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거기에 성령이 강림한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둘로 완전히 나눠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렇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성전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마 지금도 찬송이 있죠. 성전을 떠나가기 전. 여러분 그 찬송이 있죠. 그렇죠.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그 찬송이 있거든요. 그건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 예배당을 떠나가는 거지 성전을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성전인데.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인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돼요. 예. 그런데 과거에 워낙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성스럽게 생각하던 그런 풍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이라는 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미 붙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찬식. 그러면 장로님들이 여기서 그 떡과 포도주를 해서 분병하고 분잔하고 그러죠. 과거에는 그거 담는 그릇, 성물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성스러운 물건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릇 자체가 성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 의미가 성스러운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의미와 결과는 뭐냐면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보면 언어가 혼잡되게 한 게 있어요. 언제죠? 바벨탑 사건이죠. 그렇죠? 바벨탑 사건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게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성도가 자꾸 우리끼리만 모이면 안 돼요. 모일 땐 모이고 또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그런데 바벨탑 사건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의 8식 가족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 가족을 통해서 또 인구가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가 너무나 육신적으로 타락해버린 시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를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흩어짐을 면하자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맞지가 않죠. 하나님은 퍼지려는 거예요. 흩어지려는 거예요.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 또 한 가지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산이 잠겼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이 지어서 이제는 홍수가 와도 우리가 거기서 피신할 때를 만들자.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거기서 함께 열심히 일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던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한 언어를 써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언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히브리어를 쓰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게 계속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은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언어가 그렇게 복잡해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얘기해요. 아니, 뭐를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방언이에요. 언어 방언을 통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또 그 후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해요. 베드로는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 말 했겠죠. 그런데 15 나라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분명히 저 베드로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들리느냐. 여러분, 이게 방언이 그렇게 해서 막 이상한 말만 하는 천국 방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 잘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예?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신 것 같은데, 영어 방언을 받으면요, 여러분 나와요 그냥. 전혀 안 믿어지는 얼굴인데 하나님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과거에 뭘 봤냐면, 이 언어의 방언을 받은, 그러니까 은사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건. 은사로. 그분이요, 방송에 자기가 전혀 모르던 언어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방송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우리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선교를 하는데, 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언어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듣는데 이게 중간에서 싹 바뀌어가지고, 요새 여러분 뭐 구글 트랜슬레이션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 트랜슬레이션 최고죠, 이거는. 그렇게 들어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언어, 그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언어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한국말로 하는데 성령이 중간에서 트랜슬레이션 해요. 그게 뭐냐면 뭐 갑자기 뭐 히스패니시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똑같은 한국말로 전달되는데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이것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맞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요, 목요일 날 그 우리 군부대가 설교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10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하고 저하고 먼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 목사님, 어떨 땐 소름 끼쳐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가요? 그랬더니, 보통 이제 저는 거기서 식사하고 저는 나와요. 그분들은 뭐 앉아서 또 뭐 얘기하고 또 커피 마시러 가고 막 그러거든요. 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뭡니까? 예, 그렇게 시간도 있고 뭐 다 여유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일찍 나오는데 자기네들 이렇게 계속 모여서 한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보면 아 이건 모르겠다 막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제 입에서 그게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 여기다 CCTV를 달아놨나 그럴 정도로 완전 소름끼치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합니까? 저분 그분들을 잘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것도 거기서 딱 만나서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몰라요. 잘 그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몇 분은 아는데 잘 몰라요. 그냥 성령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소원, 이 영혼 구원에 다 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강림하셔서 흩어진 언어를 다시 모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알아듣게 하셨는데 이제는 서로 알아듣게 만들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한국말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소통이 안 될 때 많이 있죠. 분명히 나는 이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딴 얘기를 해. 속 답답해 죽겠죠. 예를 들면 그럴 때. 아니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면 아 그냥 한국말을 잘 모르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속상할 이유는 없거든요. 다 알아듣는데 의도를 몰라. 답답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강림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희년을 말씀드린 거예요. 희년은 모든 것에서 회복입니다. 빚진 자는 탕감되고요. 노예로 팔렸던 자는 그것도 팔고 무슨 담보물로 해서 뺏겼던 거 밭을 넘긴 사람 그것도 회복되고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강림하신 때 일어난 겁니다. 자, 성령이 강림하셔서 언어가 회복됐죠. 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하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신약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국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몰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가 된, 도움이 된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런 증거들이 구약에는 몇 군데 나와요. 예.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오픈됐어요. 그게 신약교회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글로 또 영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필기 도구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때는 뭐 땅에 쓰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남들에게 어떻게 전달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그 양의 가죽에다가 쓰고 또 그 넓은 잎사귀, 파피루스라 그러는 여러분 넓은 잎사귀 그걸 말려서 거기다 쓰고 그랬잖아요. 그걸 얼마나 전달이 되겠어요? 다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통이 안 돼.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서로 다른 나라 말을 내 언어로 알아듣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15나라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사는 재미동포라 그러죠. 그렇죠. 제1동포가 있고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제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동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한국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 다 다르죠. 배경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뭐 다 다르겠죠. 그런 15나라 사람, 그것도 뭐 지금 거의 여기는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그렇죠?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근데 여기 15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수백 년 동안 로마에 속국돼 있고 아주 오랫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세, 4세, 5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왔으니까 배경이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 손주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렇죠? 식단부터 다르죠. 좋아하는 음식부터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15나라 배경과 모든 그 문화 배경이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이들이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념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서 서로 부딪히고 뭐 싸우고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또 LA에서는 또 지금 막 난리 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시각이 좁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좁았어요. 저는 그 예수 믿는 집안에서, 그것도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교단 성도들랑 교제한 적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친구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처음 미국 와서 다녔던 학생의 우리 친구들 같이 모였거든요. 9명 중에 2명은 캘리포니아에 있고 7명이 다 모였어요. 아주 좋은 시간 보냈어요, 신앙 안에서.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제가 그 친구들 안에서도 그걸 보거든요. 이 친구들이 중간에 믿음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친구 이 모임에서 멀어져요. 우리가 몰아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모든 거 다 뛰어넘어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이렇게 그 뷰가 좁았던 사람인데 당연히 저도 지방색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 전임 목사님, 민병환 목사님이 그런 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지방색을 아주 막 증오하다시피 그 싫어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고향이 어딘지 잘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방색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아주 없지는 않겠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그거 하나 뛰어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보면 이 그 뭐라 그럽니까, 이 재정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인컴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뉜다 그래요. 그래서 친교 시간에 가 보면 싱글 하우스파, 타운 하우스파, 아파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뉜대요. 교회 색깔도 그래요. 어떤, 제가 과거에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요, 그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는 의사만 80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만 80명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로 얘기하면 뭐 그레이프폴스나 이런 잘 사는 동네 있잖아요, 여러분. 그쪽에 다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 요청해서 그쪽에서 수요예배를 따로 모여, 부목사를 파송해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여요, 또.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런 것, 그런 어떤 이 장벽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죠. 먼저는 민족, 15 나라에서 온 그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버리죠. 세대 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13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7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뭡니까? 성령이 다르게 역사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걸 보시면서 아 언제 오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 이게 지금 내 믿음 상태구나. 우리 교회의 믿음 상태구나.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포용력이 없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세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요. 남녀 간의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하늘 땅 차이였어요. 여자는 숫자에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강림을 주시는데 남자들에게만 주고 여자는 조금 떨어지는 거 주고 이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여성 신도들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모습, 교회를 이끄는 그런 모습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요엘서 오늘 이 본문 제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요엘서 2장에 그대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게 그대로 성취된 것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던 성도들에게 미리 당부하셨죠. 1장에 1장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에 힘쓰라고 흩어지지 말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정도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에 기도의 바탕이 깔려있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도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서 체험이 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져요. 조그만 시험, 조그만 문제가 와도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기도부터 시작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임하기를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슨 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서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의 바탕 위에 있어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 근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고 목사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21살 때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21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살이면 애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그분이 설교, 지금도 설교 집들이 많아요. 예, 그분이 하신 그 설교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목회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한쪽에 가서 방을 딱 열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몇 명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계속 기도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교회 무너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도를 강조 안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도 거의 만나지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는 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요. 빼서 요리해서 먹어야지 나한테 힘이 되지. 냉장고 안에 음식 가득 차 있다. 아, 괜찮아 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나 모임이나 모든 것이 기도 위에서 시작돼야 돼요. 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요. 습관적인 기도 말고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 가운데서 한다는 거 뭐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기도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뭐 시작할 때 집사님이 기도하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말 이 시대에 이런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때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내가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언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이것을 얼마나 체험한 분이 계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여전도회를 모이는데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이건 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집사님 머릿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럴 정도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체험돼야 됩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뭐 인터넷 뒤지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이런 생각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우리 엘림교회 가정과 개인과 모임과 기관들이 돼야 되겠죠.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하니까 이제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여러분들도 오늘 들은 말씀이 주중에 계속 생각나고 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이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엘림의 강단을 통해서 저 머저리 같은 오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체험이 되셔야 돼요. 교회의 시작으로 복음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열다섯 나라에서 온 사람을 중심으로 또 그 많은 유대인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나타난 첫 번째 설교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3천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30명만 돌아와도 놀랄 텐데 3천명.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형제의 우리가 어찌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보니까 2장 42절이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체험한 거예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42절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내 거 니 거가 없을 정도로 이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고 사회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쉽게끔 헌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참 이것도 참 쉽게끔 우리 교회 앞에 이런 앞에다가 성찬 이 테이블에다가 밭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한 50만 불이라 그럽시다. 그럼 50만 불을 딱 캐시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광고한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십시오.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몇 분 만에 없어질까요? 한 시간 갈까요? 그런데 그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천국이 체험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 체험하시죠?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열리지 않던 지갑이 열려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한 거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갑은 얼마나 회개하고 계십니까? 근데 맞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은혜 받으면요, 너그러워져요. 베풀고 싶어요. 왜? 천국의 삶에 가까워져 가거든요. 성령 강림하셔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냥 내 안에 성령 계신다, 그냥 알고 할렐루야,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뭐 딸딸 외워도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내 삶 가운데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마음껏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엘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